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인 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과 흐트러진 감정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잠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주말 아침 우리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29장, 이 30장은 이제 신명기의 실제적인 뭐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1절을 보면 우리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있었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압 땅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24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 1세대와 하신 언약입니다. 십계명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세우고 있는 이 언약은 이로부터 40년 후 광야 생활이 끝난 뒤에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그 호렙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첫 번째 조항에는 항상 이 계약의 당사자들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고 또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모세가 중재자로서 있습니다. 이 중재자 모세는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호렙산 언약 때는 핏부림의 희생제사가 있었는데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기초는 첫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전부를 가리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출애굽 2세대입니다.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그냥 입술로 오두방정을 떨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소원이냐? 그럼 네 말 그대로 될 것이다.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한 명 한 명씩 불평불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말을 함부로 뱉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20살 미만의 성인들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직후에 태어났다고 해도 지금 40살이 됐겠죠. 그래서 호렙산 언약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그 가데아 바네스 사건 직후로 20살 미만이었으니까 지금 40년이 흘렀으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도 한 60밖에 안 됐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 밑에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새로운 언약 갱신을 위한 모임에 다 참여시켰습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행하셨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 중 절반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때. 왜냐하면 보았던 그 어른 세대는 다 죽었는데. 왜 그렇다고 말할까요? 다른 절반도 그때는 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었을 텐데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젊은 세대들도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이 구원 역사 스토리를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첫 번째 기초 조건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다 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가지실 권리가 있어요. 안 그래도 죽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온전한 헌신을 받으실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 존재하지도 못하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온전한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잖아요. 구주는 구원자와 주인님의 합성어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이제 내 인생의 나머지 코스의 파일럿입니다. 그가 내 인생의 사장님이고 보스고 절대 권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라고 부를 때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나머지 인생을 주도하실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시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성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읽어내는,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거기에 담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던 탓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압 광야 언약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과거 역사를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영적 해석은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그 의미를 고생하면서 그 레슨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해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의미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인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그 유학할 때 관광 가이드를 한번 해봤는데, 야, 그 이태리 사람, 일본 사람이 이렇게 다 오면은 관광 가이드를 인도를 하는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냥 유치원생들 같은 사람들 데리고 한 2주일 다니면서 넉다운이 되는 거지. 자기도 영어 못하는데 그 사람들도 영어 못해. 그래갖고 서로 그 사람들은 한국말 못하고 자기는 일본말 못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2주 다니는데 막 죽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다. 광야는 지도가 없는 곳이거든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잘못하면 뺑뺑 돌다가 기진해서 죽을 수 있는 뜨겁고 메마른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직면하는 문제는 누가 나를 좀 앞길을 인도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내 다음 단계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안개 같은 미래 속에 아주 이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계속 길을 찾는 거거든요. 대학은 어디를 가야 되지? 전공을 뭘 해야 되지?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지?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직장 그만두면 어디로 옮겨야 되지? 지금 이민 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사는 건 어디 살아야 되지?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가 길을 인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른이 돼갈수록 이제 내 자신은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른의 특권은 다 원하지만 이 어른의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미래를 모르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인도하다가 또 보니까 이제 처자식이 딸렸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을 잘못하면 모두 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좀 딱 붙잡고 클리어하게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공급하심의 축복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옷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아시죠? 그 옷이 아무리 유명 메이커라도, 아르마니, 보바리 어떤 유명 메이커라도 10년 버틸 수 있는 옷 힘듭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 옷들이 흩어져. 왜냐하면 300만을, 2, 300만을 40년 동안 옷 계속 갈아입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옷이 헤어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페라가모 같은 좋은 신발도요, 계속 신고 다니면 5, 6년 버티기 힘듭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발은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 수백만 컬레 중에 누가 한 컬레 보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신발과 옷이 결코 닳아 없어지지는 않도록 튼튼하게 보존해 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의 주인들이 입던 화려하고 좋은 옷을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튼실한 옷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떡이나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음식들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평소 먹던 주식단이.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건강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 익숙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하고 김치 안 먹, 고추장 안 먹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독주가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익숙하던 음식인데 그게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으로 먹이셨어요. 생필품인 떡과 포도주가 없었는데도 수백만 백성들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40년 동안 풍성히 먹고 살아남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거든요. 다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면은 신앙을 타협해버려요. 아, 우리 보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했다가 나 잘리면 어떡하냐. 나 잘리면 우리 식구 누가 먹여 살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시집장가 보낼 때는 있는 집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아, 우리 사위 다 갖췄는데 예수 안 믿는 것만 빼고는 다 좋은 사람이야. 아, 그래도 밥은 굶기지 말아야 되잖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굴해지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네게 더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걸림돌이 만약 그거라면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의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황금을 찾아서 남미 신대륙으로 갔던 스페인과 이쪽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남미를 궁핍하게 만들었지만 오직 신앙을 붙잡고 나라를 새롭게 바꿨던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과 이 네덜란드를 개척했던 개신교들은 완전히 건강한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7절, 8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모압 평야까지 오기 전에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공격해오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공격해오는 어둠의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격을 가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반격을 해서 마귀의 본거지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은 이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공격할 텐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반격을 가해서 그들의 영역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남태평양 군도에 가보면 수십 년 전까지 온갖 미신이 가득했고 식인종들이 가득 찼던 마을들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세대 만에 예수님의 은혜와 찬양이 가득한 마을들이 돼버려요. 우리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반격하여 점령하고 기업을 누릴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루게 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방어전을 펼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던 음란하고 폭력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비전의 땅으로 가는 언약의 백성들은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일전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우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부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반격해서 그들의 영역을 차지해야 돼. 영역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분야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 음악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음악을 장악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뮤지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장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재계 다 마찬가지죠. 분야 분야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귀가 막 차지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호하심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축복과 공급하심의 축복을 주면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지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때까지 모세가 이 모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다 리뷰해 준 것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 인도하심의 축복, 공급하심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은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그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있는 히든 싱어가 아니라 히든 축복이. 여러분이 광야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게 그냥 아픔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에 의지해서 살 거라는 그런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다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말은 지혜롭게 잘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느 과로 전공을 하지? 누구랑 결혼을 하지? 어느 회사를 가지?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랑 결혼하는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 남의 회사를 다니든 유학을 가든 한국에서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결정해서 나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추스립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